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성도들의 삶의 그런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구원의 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의 핵심은 빼놓고 자꾸 다른 것, 뭔가 우리에게 맞는, 우리 육신에게 편하고 익숙한 그런 것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게 잘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나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 자신과 별 차이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가 요번에 우리 저 수련회 강사로 온 김현수 목사님하고 뭐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수련회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가면서 오면서도 얘기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잘 몰랐어요. 다 그냥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인생에 큰 굴곡이 없어요. 뭐 정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부자였던 적도 없고요. 뭐 인생에 큰 정말 뭐 죽을 만한 고비 이런 것도 없었고요.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 불신자들의 삶은 제가 기대했던, 제가 생각했던 그 삶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하면서 단 하루도 자기 집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럴 정도로. 야, 진짜 그럴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완전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이 내면적인 갈등과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평강이 없습니다. 잠깐 뭐 가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과 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것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 안, 평안의 나라, 평강과 의와 희락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곳, 여기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그러면 이제 둘로 딱 갈려요. 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즐기고 그러다가 죽을 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나 예수 믿었는데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아마 60년대에 이건 우리가 많이 불렀는지 70년대에 많이 불렀는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그렇죠? 세상 등지고 아이 세상은 악한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수도원들.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그리스도의 일, 이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복된 복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제자는 안 하고요, 목사님. 나는 그냥 성도하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만 갈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보면 어떤 청년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그럼 또 십계명, 그것도 십계명으로 둘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더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이의 계명도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한 가지만 부족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묶여있는 부분, 그거 하나 탁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번에 우리 집회 때도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자기가,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도. 자기가 15살인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이제는 나도 이 목숨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얘기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내 것 아닌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인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 재능과 나의 가정과 배경과 나의 재물과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까지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겁니다. 할 말이 없죠.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왜?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 내가 적당하게 선을 딱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성경에 그런 거 있나 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자,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제일 많이 마음을 뺏기고 붙잡히는 게 이거죠. 뭐 이 재물 앞에서는 형제고 뭐 부모고 자식하고도 뭐 재판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한 적은 없어요. 재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내가 맡은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해서 손에 붙들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은 나에게 독이 되고요. 나에게 위험해요. 여러분, 폭발물 같은 것들, 폭발물, 무슨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아주 그렇게 그 크게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라이센스가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만져야 돼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 보고집 가보셨어요? 보고 아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반응이 없어요? 보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보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보고, 그것도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재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그 값진 거를 그냥 맡기면 큰일 나요. 제가 오래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뉴욕에서부터 왔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뭐 몇 달에 한 번씩 뉴욕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놈이 시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손목시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시계 하나 사줄게. 그래서 그 이렇게 여러분 디지털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 그걸 사주려고 그랬더니 그건 싫대요. 그래서 그럼 너 뭐 원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이렇게 저 뭡니까 이렇게 세이코 시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메랄로 이렇게 줄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버 메랄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거 같은 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땐 비싸기도 하고 그거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아빠가 꼭 사줄게 그러고서 한 번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가 오면서 그 차이나타운을 지나가요. 거기서 모든 종류 시계가 다 있어요. 예. 영어로 you name it. 다 있어요. 뭐, R자로 시작하는 거, O자로 여러분 아시죠? 다 있어요. 근데 모든 게 값이 균일해요. 10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파킹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그 큰애를 내려줬어요. 거기서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블럭을. 그래서 사왔는데 봤더니 R 회사 거. 여러분 아시죠? 뭔지.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를 똑 사왔네. 갔다 와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 거를 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때 제가 알기엔 한 1, 2학년 정도 됐는데 그거를 하고 있으면 그거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아이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더 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은혜 생활을 하는 데는 아주 큰 장애가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차라리 저 사람은 저게 없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거 뭐 하나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한 그게 될 수도 있고 무슨 이상한 재능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관계도 떨어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방해가 되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우리 스티케리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욕심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 옆, 다른 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재물은. 여러분,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얼마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예? 값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제가 뭐 20대 때,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호기심은 있는데 사행심은 없어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사행심 알죠, 여러분? 이게 도박하고 이렇게 뭐 하나 놓고 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행심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한테는 그 마음을 안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 돈 주고 복권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신문에 나잖아요. 요번에 복권이 뭐 최고 기록돼가지고 이게 얼마짜리가, 얼마, 이번에 당첨되면 얼마다, 막 몇 억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호기심은 있으니까, 야, 저 돈이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으니까 11조 1찬 드리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 형제 자매들도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항상요, 끝에 가서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속기 쉬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특히, 물질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이 많아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부자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축복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야곱도 그렇고, 특별히 족장시대에 그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도 하셨어요. 구약에는 특히 장수, 이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이 많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요, 성도를 향한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뺏어도 가세요. 물질이 많다 적다는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좋은 것, 안 좋은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최선의 것으로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인 수련회 하면서 준비부터 시작해서 강사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장소 정하는 것, 뭐 제가 다 준비해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딱 끝에 남는 결론이 뭐냐면, 야, 하나님 완전하시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과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벌써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단 100불이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내 세이빙스에 지금 수억 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믿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지금 움켜쥐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다 알죠? 우리가 이 물욕에 딱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말씀 우스워집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져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충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을 얼마나 허무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주위에 정말 이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죠. 재물 막 사용할 때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데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도움 안 줘요. 왜? 재물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게. 재물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들이 막 베풀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 빼고 일단. 돈으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가까이 두면 자기에게 손해온다고 생각하면 다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 저는 우리 엘림 교회가 금연에서 정말 서로 돕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적인 어떤 계약 중심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 나누는 관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재물이 필요할 때 누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만큼을 그냥 드리세요.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자꾸 빌려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대가를 바래요. 내가 이만큼 당신 어려웠을 때 해줬는데 이거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전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오직 회개한 자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은 후의 천국도 그렇고 지금 날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움켜쥐고 못 들어갑니다. 내가 십자가에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재물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는 도둑들이 있고, 뭐라 그럽니까? 이 목록, 뭐라 그랬죠? 그? 좀이 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물질, 새 나간 적 많죠? 그렇죠? 그래요, 이 세상이. 특별히 우리가 욕심에 딱 잡혀보세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쇼핑 갔다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필요한 건 안 사고 엉뚱한 것만 다 사다 놨어. 내가 뭔가 이렇게 잡혔을 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새 나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수입이 얼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새 나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10만 불 벌면 잘 버는 거겠죠? 그럼 한 달에 한 40만 불. 1년에 한 500만 불 되네요? 여기 그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어휴, 부러워라. 그런데 1년에 한 500만 불 버는데 새 나가는 돈이 1000만 불이다. 여러분 그거 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만 새 나갑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쪼들려본 적 있죠? 쫓겨본 적 있죠?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떡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금액으로 그게 나옵니까? 물질 때문에 옹졸해지고 비겁해지고 그건 숫자로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걸 어떻게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당장 지금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며칠 후에 지금 페이먼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요. 근데도 편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플러스로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이. 저는 그런 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오면요, 걱정이 안 돼요. 당장 며칠 후에 모를 페이먼트를 얼마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진짜로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다 계산해서 딱 해놓고 요것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그것대로 안 되게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 계산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계획 없이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무엇을 믿고 사느냐,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육신 기준으로 보면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이 내가 믿음 안에서 1년에 500만 불이 아니라 5천만 불, 5억 불을 벌어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 안 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액수는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컴 많아지면 내 마음이 불러오르죠. 야, 이거 어땠을까? 이제 생각이 거기에 쫙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우리 김현수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공항으로 모셔다 드려서 거기서 렌터카를 해서 그 자기하고 2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의 중직자였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산대요. 저 해리스버그 그 근방에. 그래서 차를 거기 가서 거기서 수요일까지 있다가 어머니가 그 뉴욕 근방의 뉴저지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LA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하고 또 한 시간 정도 전화하면서 정말 서로 얼마나 감사한지,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산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느끼셨죠, 이번에? 그렇죠? 계산하고 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산 안다 그래, 안 한다 그래서 무계획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생명 중심 이런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걸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천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무엇을 왜 있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기도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럼 어떨 때 돕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딴짓할 때 와서 돕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23절에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불신자들을 심판할 권세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몰라서 우리를 막 공격하지, 여러분 제대로 알면 성도들을 욕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20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 못하고 살아가죠. 불신자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거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온 인류를.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상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00배 축복받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100배 축복을 받되 이렇게 나와요. 100배 축복. 여기 오늘 본문에는 30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 요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없으면 100배의 축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욕심을 위해서 쓰여질까봐 하나님이 그거 빠져나가지 않도록 딱 담을 쳐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가 딴짓 하려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면 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의 뿌리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모든 이런 축복과 권세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첫째는. 또 그것이,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 줄 수 있어요. 우리 속이느라고.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마귀도. 여러분, 한국에서 이 구타고 막 이런 것들이요, 뭡니까?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작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은 알아요, 다. 의학적으로 진단은 안 나오는데 계속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병이라 그래요. 한국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의사들은 몰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의대에서 안 가르치거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려요. 자기는 막 괴로워 죽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뭐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귀신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증상이 딱 멎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나은 겁니까? 아니에요. 더 큰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더 큰 게 와요. 근데 요거는 얘기 안 해줘요. 귀신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요. 나만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요. 참 이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이 밭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죠. 그게 이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여러분, 그게 이 세상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렇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어린아이가 자기의 점심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 가지고 아기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다 배불리 먹고 아마 아이도 자기가 갖고 왔던 것보다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나눌 때,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나눌 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님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숫자나 아니면 우리 최장로님하고 재정부지장이시니까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모습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경제 수준이나 이걸로 봐서는 우리 교회가 이게 운영이 될까?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선교비 2만 불 더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계산을 하면 안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작은 것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30절에도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것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보면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맡긴 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백배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영생의 삶은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믿어질 때 성령이 사실적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마음의 평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베풀 수 있도록 채워도 주시고. 그런데 내 것이라고 딱 움켜쥐고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새해 나가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썩어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그런데 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가끔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뭐 여기 계시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이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도 봐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푸는 자들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질 날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래요. 근데 그 자들이 남을 대접하고 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나눠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영생은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산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성취가 되는 날이 와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됩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상급을 표대로 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뿐이다. 빌립보서 3장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또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 자에게는요, 우리가 축복받는 건 물론이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계속 내려갑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김현수 목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이 나보다 더 복음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귀하게 사용되고,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어제 우리 김현수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류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한 30년 이상을 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님이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정말 좋은 부격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예, 그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연령대는 어떤 정도 돼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나이 많으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랬더니 찬양 인도도 하면 좋으냐. 인도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저 결론적으로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삶,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 후에 우리를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셨어. 그래서 그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잔머리가 잘 굴러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우산을,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